올해부터 새로운 지휘자가 찬양대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안식일 요리가 참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전에 못지않은 감동적인 찬양을 듣게 될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겨울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좀처럼 하지 않던 것인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어린이 성경 학교가 아주 충실하게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참석시키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님들 또 자모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학생회가 주관하는 마라나타의 밤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아주 연습을 많이 했고, 어제 저녁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아주 유쾌하고 또 감동적인 찬양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수고하신 학생들, 지도 교사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2006년도에 첫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매우 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과 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한 끝은 또 다른 시간의 시작과 언제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의 시작은 2005년의 끝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언젠가 오고야 말 인간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0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언젠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또 가정의 모든 일이 번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첫 안식일에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답하기는 참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셔서 답을 주시면 제가 간단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말씀을 드리는데 제 답하고 일치된 생각을 가지신 분만 오세요. 2005년도 첫 안식일의 설교 제목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다시 저는 2006년도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전해드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말합니다.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요한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의 증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진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자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불신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은 뭐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의 보리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일부는 믿고 또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것인지 과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꽤 많은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사복음서의 내용을 과연 우리가 100%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냐를 비판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누가는 대단히 역사가로서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비평적인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누가의 기록 중에 틀린 것이 그 당시 시대와 맞지 않은 것이 여러 곳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록도 그렇게 100% 신임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는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어로는 디베료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된 지 15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단히 복잡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이름들이 있었나 싶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이런 이름들이 있었나.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가가 그 당시 이 내용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AD 27년경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가 AD 27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라고 한 루사니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50년 전에 찰시스라고 하는 곳의 통치자였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보니 다른 것도 아마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주후 27년부터 30년 사이에 기록된 비문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 비문이 고고학에서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빌레네의 분봉 왕이 루시니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들이 이제 단어들이 생소해서 이제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50년 전에도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빌라도 당시에도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아빌레네의 분봉왕의 일을 했었다는 것이 고고학으로 나온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19세기 초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땅 속에서 묻혀있던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책보다 성경의 역사가 훨씬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한 비평도 이 비석이 나옴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제 이유가 제기가 되는가 하면은 그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일을 많이 한 분이라면 왜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 성경에만 나오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기록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잘 나오지 않고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로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태어났어요. 서기 3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기록과 증언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책 중에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랄만한 기적을 행했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랄만한 일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실제와 그분의 일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성경 말고 다른 책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그가 왜 자기를 가리켜서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신 없는 사람의 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비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깊이 넓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건 자기네들이 볼 때 범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은 것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성경상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가장 확실하고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첫 마디가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적은 사탄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적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측면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 환자 중풍 환자가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었고 또 많은 사람을 해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가서 예수님이 계신 방 위에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렸습니다. 뭐 요즘 이 우리나라의 상식으로는 어렵지만 유대인의 그 당시 가옥 구조로는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요한복음 8장 11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 여자에게 그 전에 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배경을 아십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두렵고 떨리다가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니까 다 슬금슬금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죄를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어떤 성현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하거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순결하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깨끗하게 사셨던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갑이 을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남자가 하는 일을 조금 도와줄 일이 생겨서 몇 번 이렇게 도와주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간 원래 그 자기하고 교제하던 사람은 이제 버렸는지 어땠는지 결과적으로 버려졌어요. 버리고 이 세 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대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그 여자와 결혼하던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를 끌어다가 아주 잔인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거의 뭐 반 죽이다시피 때렸어요. 이 남자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간신히 이제 몸이 회복돼가지고 아주 약하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뭐 55세, 60이 다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종래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저쪽이 이쪽을 계속 폭력을 가할 때에 누가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이제 그만 때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3자는 절대로 남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하신다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가 기록한 장면을 이제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누구한테 생생하게 전해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주 땀을 흘리고 기도하셨는데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렇다면 누가의 기록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는 일 때문에 아주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최악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자체보다는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또 하나의 순결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사람이 아주 극도로 심하게 고민을 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소량의 피가 땀에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주제넘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학적인 질병이 있는 증세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 나쁜 일 한 것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은 꾸며진 책이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정확합니다. 혈한증이 일어나면 피부가 아주 약해지고,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에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채찍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채찍과 십자가를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을 겪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예수님은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가 그를 군중에게 내어주므로 채찍질이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바라는 놓아주고 이 바바라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바바라가 맞아야 할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바바라와 같은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채찍질은 로마의 언어로 태형이라고 합니다. 이 태형은 로마의 태형은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태형에 사용되는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끈, 가닥이 있는데 그 끈에다가 구슬도 메어 달고 뼈 조각을 끈에 달아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 구슬 때문에 계속해서 때리면 피멍이 들고 깊은 상처가 납니다. 뼈 조각 때문에 살이 찢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태형할 때 어깨부터 등, 엉덩이 부분, 정강이까지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때로는 심하면 척추가 이렇게 삐져나올 정도로 살이 다 잘라집니다. 로마의 태형을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태형을 당하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 정도로 이 태형은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 태형을 당한 것입니다. 과도한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출혈이 과도하게 되면 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저혈량성 쇼크가 온다는 겁니다. 혈량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장이 일을 못하게 되고 제대로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진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지고 갈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즘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저혈량성 쇼크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버틸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과도한 출혈의 결과로 온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까지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 때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 완성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고 있는데 이 전문적인 학자들은 이 당시 십자가 사용 방법은 이 가로 들보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들보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수직 들보가 있고 처음에는 가로 들보에다가 먼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다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요 팔목에다가 박는답니다. 왜냐하면 손에다 박으면 체중 때문에 손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은 중추신경이 지나간답니다.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리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랍니다. 이 전문 의사가 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뺀지로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들보를 가로 들보에 고정시킨 다음에 발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구덩이에 내려놓을 때 이것이 아주 힘겹게 들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힘을 놔버립니다. 그럼 그 충격 때문에 또 이제 몸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체중에 의해서 팔이 한 5, 6cm 정도 팔 길이가 늘어난답니다. 이 체중에 의해서.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시편 22편 1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뼈가 어그러졌다는 표현이 탈골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기자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탈골은 됐지만 뼈가 깨지거나 잘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양 잡아 제사드리는 또 양의 피를 빼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를 뺀 그 양을 잡아먹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여기저기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먹는 법이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죽음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시대 소망의 표현에는 심장의 파열로 이 죄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뼈가 꺾어졌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봐주려고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이 로마의 병사들이 보고 안 죽고 계속 고생을 하면 빨리 죽으라고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그럼 아주 축 늘어져가지고 훨씬 빨리 죽는답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은 채 내려져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든지 아니면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돌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작된 이야기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사형을 결의한 산헤드린 회원인데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그 사람은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는 결의에 손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결의에 가편을 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은 직접 못 봤지만 또 때로는 또 나타나기도 하고 기록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일 아침에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거기를 왜 갔습니까? 이미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왜 갔습니까? 혹시 부활하셨나 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무덤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가서 몸에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이건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직후에 이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왜 예비했습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쫓아가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의 증거는 무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성들을 아주 천하게 취급했고 아주 무익한 존재로 다스렸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한참 전쟁이 심할 때 여자가 나오면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성을 무시하던 시대였고 그 당시 법으로는 법정에서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은 무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성경은 진실하고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조작했을 것입니다. 증인이 될 만한 남자가 가서 보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 사건을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자격도 없는 여성이 가서 보았다고 소리 지른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이 보증되는 것입니까? 무덤이 비었으면 무조건 부활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케이스로 무덤이 비일 수 있어요. 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매장했던 그 산에서 열흘 전에 이장시키려고 우리 할아버지 뼈를 다시 빼서 재림묘원 우리 아버님 묘 옆에 같이 묻었어요.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렇다고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덤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읽고 결론을 지으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거짓으로 썼다면 그 500여 명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당장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이는 가운데서 그분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역사의 시간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시간 속에 하늘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